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캐톨릭 사제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캐톨릭 교회는 지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면제부를 파는 행위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헌금함에 동전을 넣었을 때 동전이 현금원 바닥에 땡 하고 떨어지면 그때 너희 죄가 씻어지고 씻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성경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지 못했고 사제들만 성경책을 대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글을 읽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고 그냥 사제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팔고 또 가난한 가운데 돈을 마련해 죄를 씻기 위해서 헌금통에 동전을 넣고 그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이에 염증을 느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룩하게 되었는데요. 마틴 루터의 마음에 많은 말씀 영향을 주었지만 마틴 루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세 가지 모토가 있었는데 첫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거기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모토를 세웠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두 가지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쉽게 말하면 100% 공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주 비싸고 가치 있는, 예를 들어서 1억에 상당에 있는 큰, 굉장히 비싼 그 물건을 누구에게 선물로 받았는데, 나에게 이 귀한 걸 주시네요. 나는 지금 주머니에 돈이 5,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1억에 비하면, 5,000원은, 그 가치에, 1억이라는 가치에 비하면, 5,000원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그걸 드렸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값을 지불하면 그것은 대가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1억짜리를 5천에 내고 받았을 때 그거 큰 거 아니냐? 그 거의 은혜 아니냐? 예, 맞습니다. 5천원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는 100%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한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에는 꼭 은혜를 베푸는 쪽과 은혜를 받는 쪽이 있는데요. 은혜를 베푸는 쪽이 100%를 준비하고 은혜를 받는 쪽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를 준비하고 우리는 그 100%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에게 헌금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절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에 여러분이 못해서 믿음도 없고 육신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대가입니다. 여러분이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구원을 주실 때에 어떠한 대가, 잘한 대가, 잘못한 대가, 어떠한 대가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목사이고 또 진짜 많은 시간 주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제 마음에도 참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 앞에 얻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잘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을 잘했다고 하는 마음이 들고 성실했다는 마음이 들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가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위축되고 내가 부족한데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불성실한데 하나님 나를 당신의 종으로 계속 여겨주실까 이런 진짜 생각에 내 마음이 빠진 적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대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다 은혜입니다.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육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통해서 만드셨는데요.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리 마음을 열고 다가오시지만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꺼림직한 마음, 아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아,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봤을 때 내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론이 볼 때 중요하고 여론이 볼 때 이렇고 여론이 볼 때 저렇고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싶으셔도 인간의 마음에서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날 도우시겠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것을 걱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삶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사는 우리 마음에 자꾸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마하나임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몇 명 모여서 이제 격리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요. 하루는 우리 중에 어떤 형제가 막 이제 기침을 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야 저 형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야? 그래서 너 오늘 누구 만났어? 어디 갔었어? 아 저 아무것도 안 가고 아무데도 안 가고 아무도 안 만났는데 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막 증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당장 너 저기 저 딴 데 격리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진단을 받는 것인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코로나 초기라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그 진단 키트도 되게 부족하고 그래서 아주 심한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진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보고 코로나가 의심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의사가 편지를 써줘야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제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엄두를 못 냈는데 영재가 아프니까 우리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제가 아픈 것도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야, 우리가 이 형제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우리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이제 그 아내랑 같이 격리되어 있었는데 2주가 지났는데 이 형제는 막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 막 어느 날은 막 기침하고 막또 배가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 배 아픈 것도 코로나 증상이냐? 그러니까 또 어떤 또 자매가 아 목사님 코로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전에는 기침하고 열나는 것만 코로나 증상인데 요즘은 또배 아픈 것도 코로나 증상이 추가됐다고. 아 그래? 그럼 코로나가 맞네? 근데 또한 명이 또 다른 형제 얘기하는 거. 근데 목사님 코로나가 걸리면 열이 나야 되는데 또이 형제 열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코로나니 아니냐? 그러고 이제 또 있는데 이 형제랑 아내가 이제 2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내는 뭐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안 나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야. 야, 그러면 아내는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또 어떤 형제가 목사님, 이번 코로나는 위험한 게 증상이 없이 코로나 걸렸는데 증상이 없이도 있습니다. 와, 그러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균을 눈에 볼수 있다면, 너 코로나구나. 너 저리 가. 아, 너 코로나 아니구나. 여기 있어도 돼. 너무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진단 키트도 없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침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저 사람들이 코로나면 우리도 다 코로나인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야 너무 답답하다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코로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이러지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기에 무엇이 코로나인지 몰라서 막 우리가 갈등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그 형제도 본인은 코로나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꾀병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좀 너무 피곤했는지 약간,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푹 쉬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 안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우리 다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병균을 눈에 볼수 있다면 너무 쉽게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병균이 그냥 우리가 볼수 있는 현미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지만 인간은 죄를 볼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죄가 있는지 진짜 제가 깨끗하게 씻어졌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코로나가 걸렸다면 나에게 증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형제처럼 막 기침하고 막 배가 아프고 막 토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가 증상이 있었지만 결국은 코로나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코로나일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이제 그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코로나가다,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죄를 자기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증상만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우리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 성경에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고 결정할 수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정확하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우리가 예배소서 2장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약간 옆으로 갔는데, 여러분이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얻고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해도 주셔야 되고 잘해도 주셔야 되고,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구원은 은혜와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1910년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식적인 군대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무기도 이제 좋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나타나면서 일본이 중국도 전쟁에서 이기고 러시아도 전쟁에 이기면서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와 막 전쟁해서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땅을 뺏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무력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자기가 가져간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일본은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10년이면 지금도 100년도 더 전인데요. 그때 당시 일본은 이미 항공모함을 여러 척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항공모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미 항공모함을 여러 척 가지고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는 사실은 항공모함 뭐 이런 거 없었죠. 사실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년 전에 이미 일본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여러 척, 그리고 이제 그 뭐 전투기, 전폭기 이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었죠. 여러분, 일본이 미국을 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주만 사건이라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진주만,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제 전투기와 전폭기가 이제 진주만에 날아가서 진주만을 공격하고 그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미국 그 아리조나 호를 이제 그 침몰시키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일본의 본토에서 이 비행기를 띄운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항공모함을 몰고 진주만 가까이에 가서, 왜냐하면 이 전투기들은 이 비행기를 항속거리가,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항속거리가 일반 여객기나 이런 비행기들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 날아가면 하와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기름이 다 떨어져서 추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항공모함을 통해서 이용해서 이제 미국 가까이, 이 하와이 가까이에 항공모함을 대고 거기서 이제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이 진주만의 공격을 이제 퍼부는 일을 하죠. 그때 일본은 항공모함, 또 전투기, 전폭기, 탱크, 신식 무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제 전 세계를 하나하나 점령했었는데요. 여러분, 일본이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군사력도 약했고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체계적인 그 군도 없었고 무기도 되게 비약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일본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제 만주에 독립군이 형성돼서 막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분 제가 독립군들의 노력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군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일본에게 어떠한 그런 상처도 주지 못했죠. 그냥 요인을 암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지 실제로 그것이 일본군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지는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전 세계와 전쟁을 하면서 또 이제 미국도 공격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그 계기로 이제 2차 대전에 뛰어들게 되면서 여러분 이제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본은 이제 가미가제 단이라 그래서 이제 막그 파일럿들도 전쟁을 나갈 땐다 목숨 걸고 그래서 막 이제 막 어려워지면 막 비행기 막 통째로 막그 날아서 막그 배에 이제 막 목숨을 걸고 막그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배에 막 부딪혀가지고 막 배를 폭파시키고 자기도 폭파되고 이제 비행기도 폭파시키고 막 그런 이제 그런 이렇게 일본은 진짜 끝까지 목숨을 불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태도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 이 전쟁을 마치기 위해서는 일본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제 그 전쟁으로 막 이렇게 교전을 해서 일본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 본토를 이제 침공하는 그 생각도 했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많은 물론 적도 그렇고 아군도 그렇고 손실이 있을 것을 판단하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원자폭탄을 이제 일본에 투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이제 일본에 떨어지면서 이제 일본이 항복하게 되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은 이렇게 비록 원자폭탄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되었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그 항복을 통해 우리나라도 광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군들이 활발히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관순 누나가 만세도 부르고 했지만 그것이 일본을 이기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에게 광복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가 자유가 됐다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광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인간은 죄보다 힘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절대 인간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절대 죄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서 죄보다 훨씬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광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광복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없고 아, 일본이 항복을 했구나. 우리는 이제 자유하구나.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쉼을 누리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히 하신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 쉼을 누리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여러분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여러분이 죄를 씻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믿음인데요.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 1%도 일을 하면 그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요. 예수님이 100% 하고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거고 믿음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다 하신 것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큰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인물이 성경에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40일 낮, 40일 밤을 지내면서 이 십계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에게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이라는 성막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 모세야 이거 봐봐 이거는 문이고 이거는 제단이고 이거는 물두멍이고 떡상이고 이거는 향단이고 이거는 법궤고 이건 성소고 지성소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이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보고 내려와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린 성경인데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출애굽기에 약간 반이 안 되는 그 부분은 모세가 어떻게 이 성막을 짓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월랍과 부셀레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식양을 따라 정확하게 성막을 짓는 일을 이제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함께 애굽에서부터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죄에 빠지고 금신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야 된다. 아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죽여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고 성막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지도 않고 죽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인데요.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들어보셨을 텐데요. 희생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sacrifice라 그러는데 이제 희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죽음인데요. 사람이 직접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양이나 염소에 죄를 넘기고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죄를 씻는 일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이제 죽이고 그 피를 뿔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재물에 있는 기름과 내장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일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죄는 이렇게 죄를 씻으면 한 사람의 한 번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시간계 아래에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계는 이제 이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에 따라서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고, 그 앞으로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과거, 내가 옛날에, 지금은 아마 여러분이 이 방송 설교를 보고 계실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제 분명하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성막에 나가는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이제 양을 통해서 내 죄를 씻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계는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이제 현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과거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계 안에서는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게 되고 언젠가는 죽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집도 좋은 건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새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때도 묻고 벽에 금도 가고 점점 이제 그렇게 점점 이렇게 나빠지게 되고요. 그럼 시간계 안에서는 산도 강도 변하고 없어지고 영원한 것이 없죠. 여러분, 죄를 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계 안에서는 죄를 씻으면 자 보세요. 내가 오늘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죽여서 내 죄를 씻었어요. 근데 나를 위해 양이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씻어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어제 흘린 양의 피가 오늘 지은 내 죄를 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피의 능력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분명히 그 피가 흘려져서 그 피의 능력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피의 능력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내 죄를 씻기, 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씻으려면, 다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로 또 죄를 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모세의 시대 때부터는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을 가져와서 양을 죽이고 그 피로 죄를 씻고, 또 죄를 지으면, 여러분, 진짜 쉽진 않았겠지만, 또 양을 가져와서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죄를 씻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은 이제 영원한 방법이 될수 없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10장에서 한 장만 이제 그한장 전으로 이렇게 가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냥 읽으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11절에 이야기하고요. 여기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장막은 영어로 타바나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장막은 바로 이제 그 모세가 올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만들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 성막도 타바나클, 이제 장막도 타바나클인데, 이제 여러분, 이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첫 번째,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성막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든 성막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모세가 올리압과 부살레를 손을 통해서 지은 이 성막인데요. 이런 성경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두 장막 중에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이 장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창조에 속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떠한 세계입니까?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이 시간계에 있어서 연계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시간계는 시간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과거가 그 현재 미래가 나뉘어져서 이제 이 시간계는 사실은 영원계의 한 부분인데요. 영원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계에서는 우리 살았고 영원계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세계일까? 상상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과연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제 막그 우리는 시간계의 어떤 개념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막 영원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잘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의 세계는 이제 시간계처럼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막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영원계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것도 영원합니다. 거기는 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장막이 있는데, 이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이니까, 영원한 세계에 있는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2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냐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죄를 씻을 때 염소의 피나 송아지 피로 죄를 씻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좀잘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에 들어가셨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은 영원한 세계인데 거기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맞죠? 예수님 자기 피로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씻었는데요. 여러분, 이 생명의 대가가 피기 때문에 피를 뿌림으로써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죄를 씻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속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 그러는데, redemption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죄에 대한 값을 치루시는 것을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루셨는데요. 어떻게 치루셨냐면 영원한 속죄, 영원히 값을 치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옛날에 어린 양을 주여서 그 피를 이제 단불에 바르고, 어린 양을 이제 그 내장을 태우고 기름을 태워서 이제 우리 죄를 씻었는데요. 그 피를 이제 성소에 뿌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내 피를 이 땅에 있는 장막에서 뿌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장막은 뿌려도,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또 피를 뿌리셔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피를 뿌리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뿌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피를 이 땅에서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또그 피의 능력이 없어지면 다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또 고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뿌리시기를 원치 않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늘나라 성막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죄가 씻어지면 영원히 씻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죄가 씻어지면 그 죄에 대한 죄가 씻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씻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죄를 씻으면 그 죄는 영원히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읽어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긴 보세요. 10장 1절. 여러분, 10장, 이 히브리서 10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주 복잡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한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10장 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다. 자, 쉽게 말하면 율법은 샘플이라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샘플이지. 여러분 왜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 같은 데 가면 그 샘플로 하나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을 살려고 하면 집이 어떤지도 모르고 사야 되니까 모델 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실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양을 죽여서 그다음에 소를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그렇게 그래서 매일 해마다 항상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것은 이 죄를 씻게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항상 온전케 할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잘 설명이 지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이 피가 피의 능력이 내 죄를 씻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으로서는 언제든지 죄를 씻어 항상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온전케 할수 없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 이해가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은 이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은 좀 복잡하지만 되게 단순한데 이제 2절 시작이 그렇지 아니하면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자,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씻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올라가면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율법을,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나오는 사람들을, 이 재물을 가지고 죄를 씻게 나오는 사람들을 깨끗게는 하지만 항상 언제든지 영어로는 always 깨끗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율법이 우리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되게 쉬운 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사실은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2절 시작할 때그 뭐냐면 만약에 율법으로 나와서 언제든지 온전히 될수 있다면 이 율법으로 드린 제사가 나를 항상 영원히 온전히 할수 있다면 그 뜻이에요. 섬기는 자들, 제사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요. 한순간에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죠. 다시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다 씻었기 때문에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 말은 이제 다 씻었으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온전케 항상 우리가 죄를 한번 드려서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깨끗게 될수 있다면 왜 제사 드린 일이 그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2절은 1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항상 깨끗하게 씻지 못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항상 죄가 이제 영원히 씻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다 씻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씻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이제 죄에 대해 가책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황소와 염소의 피는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이 있는 어떤 한 번의 죄 아니면 1년의 죄 이런 어떤 이 시간 안에 있는 죄를 씻지 여러분 영원히 모든 죄를 씻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 예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예물이 부족하긴 해도 죄를 씻는데 왜한 몸을 예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사 예물에 부족한 점이 뭔가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요. 이것에 부족한 점이 뭔가요? 여러분, 그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분은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어요. 믿지만 저는 제 앞에 비디오 카메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 기사 한 명이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인데, 이제 지금은 새벽인데,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비디오 카메라는 이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비추기만 하고, 그래서, 이 뭐랄까요? 이 서로 오가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이렇게 알 길이 없으니까 약간 답답하고 이제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와 예물 제가 똑같은 여러분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 뭐, 같은 얘기 계속해. 하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사 예물이 죄를 씻는데, 이 제사 예물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모든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지은 한 죄, 아니면 지금까지 지은 죄. 우리는 인생이 살면서 이 시간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모든 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는 죄, 모든 죄를 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한 부분, 지금 오늘부터 1년 전, 그 죄, 아니면 내가 뭐 어제 지었던 죄, 내가 지었던 한 죄, 이렇게는 씻을 수 있지만, 이 율법, 그리고 예물, 제사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은 모든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정확히 이해 가셨으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5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한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예물은 모든 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는 씻을 수 있지만 또 앞으로 짓는 죄는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물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한 몸인 예수를 예비하셨다면 예수님은 죄를 얼만큼 씻을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와서 내 지난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앞으로 내 죄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씻어달라고 용서를 빌어야 돼.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재물도 내 과거의 죄도 씻을 수 있고, 지금 지은 죄도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나 그거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이 사람들의 죄를 씻지 못하고, 모든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원치 않고 나는 한 몸을 예비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인데, 예수님도 만약에 이 재물과 똑같이 과거의 죄는 씻고 지금 지은 죄를 죄는 씻지만 앞으로의 죄도 씻지 못한다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과 재물의 다른 차이가 없고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했으라 믿고 다음 절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절,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시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시니라. 7절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한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라. 예,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은 제사, 예물, 속죄, 번제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한 번에 죄는 씻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죄는 씻을 수 없기 때문이죠.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첫것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함이시라는 것이죠.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드리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자 옛날에는 죄를 씻어서 옛날에는 양이나 소나 송아지를 염소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었단 말이에요. 이 죄사는 우리 모든 죄를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제사를 폐하시고 이것은 그림자다. 이건 참형상이 아니다. 참형상은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옛날에 드렸던 이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거룩함을 주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아 내가 아직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나는 거룩한가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는데 제가 상담할 때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거룩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서 교회를 잘못 가는데 네, 그래서 아직 부족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담배를 못 끊어서, 목사님, 내가 아직 술을 마셔서, 아,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업이란 게막 정직하게 모든 걸 얘기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거짓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참 그런 죄를 지어서 난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어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거룩한 것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 성경은 여러분이 온전케 돼서, 여러분이 거룩해져서,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거룩함이,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아서 이루어진 거룩함이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거룩함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를 볼때내 마음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 얻었다고 했으니까 내가 여러분 거룩함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몸이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예수님의 몸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 얻었기 때문에 드려졌다면 나는 거룩한 것이고 드려지지 않았다면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깨끗해져야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함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질 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드려졌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몸이 드려진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드려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그런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온전케, 모든 죄를 씻을 수 없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면,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될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깨끗해졌다, 더러워졌다, 거룩해졌다, 또 다시 더러워졌다, 거룩해졌다, 다시. 이거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진 것은 사실 이 말에는 내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고 영원히 거룩해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더 읽어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볼게요. 11장,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이죠. 제사장, 옛날에 이제 율법을 따라 죄를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건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항상 우리의 죄를 씻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씻지 못했다는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신 거예요. 이런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왜 제사장은 매일 서서 일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죄는 한 번에 죄밖에 씻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를 씻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죄를 그래서 서서 계속 일이 끝나지 않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앉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씻는 일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되 기다리시나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여러분 이 뜻을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리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아 목사님 내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여러분 온전하다 우리나라는 온전하단 말을 많이 쓰지 않는데 아마 이 온전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온전하다 그러면 괜찮다 이런 느낌인가? 근데 영어로는 이 온전한 말을 perfect 아마 한국 사람도 온전하다는 말보다는 perfect란 말을 훨씬 많이 쓸 텐데요. 이런 perfect라는 것은 사실은 온전하다라는 말보다는 완벽하다. 그 말에 더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진짜 퍼펙트 하십니까? 아,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퍼펙트 된줄 아세요?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고 성경에서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또한 15절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제 생각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 하셨으니 저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확한 값이 치러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마지막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럼 인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온전하다. Perfect. 너는 거룩하다. 너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씻었다. 너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죄볼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음에 몇 프로가 죄로 꽉차 있는지 여러분 보실 줄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마스크 끼고 다닐 필요도 없고 딱 눈에 바이러스가 보이기 시작하면 저 사람 바이러스구나 마스크 끼자 그래서 그때 끼고 이런 격리 수용 이런 것도 눈에 볼수 있다면 훨씬 더 완화가 되겠죠. 볼수 없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한국보다 그런 시스템이 더 느려서 발달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기침만 해도 저 사람 코로나인가? 목사님 어제 막 머리 아픈데 그러면 막 그냥 머리가 아픈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열이 나서 머리가 아픈지 감기 때 너무 처음에는 지금은 아예 우리가 막 격리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없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뭐가 정답이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서 아 내가 코로나였구나. 아 그냥 감기였구나. 감기라서 열나고 기침 나는 거였구나. 그러면 그냥 감기이기 때문에 좀 몸조리하고 막 그렇다고 막 감기 걸렸는데 막 방에다 가다 놓고 막 격리할 필요 없이 그냥 생활하면 되는 거고. 아 코로나구나. 그럼 격리해야 되고. 인간은 이거를 볼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볼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낌이나 증상만 가지고 난 죄인이다, 의인이다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절대 여러분에게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물을 준비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보실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죄가 씻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거룩하다. 여러분 온전하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려고 해도 인간은 자꾸 죄 때문에 움츠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도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움츠리는 그 인간을 보고 더 가슴 아파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냥 어떤 한 부분의 죄만 씻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혀 부족함이나 거리낌이나 문제가 없도록 다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부족함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을 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죄에 대한 가책, 생각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모든 막혀있는 것을 다 깨끗이 뚫으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씻으셨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부족함이나 담이 없이 깨끗하게 마음이 뚫려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내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